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동해상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 262명을 나포했다고 인텔리팍스 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 산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활동하던 북한 업 선박과 소형 고깃배들을 억류하고 오징어 3만 마리를 함께 압류했다고 이들 매체에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안국 측은 선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나홋카항과 포시에트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 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들을 단속했고 선원 161명과 함께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선원들은 물론이고 국경수비대원 4명이 부상당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진정협 북한 대사 대리를 조치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크게 다친 선원 북한 선원 한 명이 며칠 뒤 숨졌다고 지난 20일 러시아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강령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관한 내용을 가장 앞에 싣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 러시아가 네 번째 단락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내용이 북한보다 앞에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와 관련 중국은 지금 서태평양 일대에 공중과 해상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쓰시마 해협을 통해 일본 해로도 빈번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빠르게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서에서 더 많은 쪽수를 할애해야 한다고 여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이 같은 군사력 현대화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확정한 2020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 구매 비용으로 1,156억엔, 미화 약 11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서 예년과 같이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백서를 철회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고 한국 국방부는 서울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중국 최고 외교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이 같은 입장을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왕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중국 관세 유예 조치를 통해 선의를 보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국 측에서는 중국 시장에 수요가 있는 미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물량의 콩과 돼지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왕 위원은 미중 양측이 보다 열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관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기를 바란다며 무역전쟁 해소 희망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할 경우 미중 무역 협상은 단지 재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이 회담 일정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영국 선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가 두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베의 선사인 스웨덴의 스테나 벌크 측은 스테나 임페로호가 오늘 이란의 반다스 앞바를 향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도 이 배가 오전 9시께 국제 공역을 향해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에릭 하넬 스테나 벌크 최고 경영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항을 목적지로 발표하고 선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족품에 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측과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거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북부지방은 맑으나 중부지방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9월 안에 실무 협상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만날 준비가 됐다며 실무 협상이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측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se public statements that indicated that we were hopeful there'd be meetings, working level meetings by the end of this month, by the end of September. We've not been able to make.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말 전에 실무 협상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담화를 받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미국이 실무 협상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m happy to affirm here again this afternoon we're ready. Our team's prepared to meet with them. We think it's important that we do so. We believe there are opportunities to engage in conversations that are important and can advance.
우리의 팀은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아직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머지않아 협상 재개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hope that before too long I can announce that we do in the team.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North Korea. For the United States, for South Korea, Japan, for China, all.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이웃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면적인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거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ffered the North Koreans a very dramatic swap, if you will. They face.
포드 차관보는 26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에 참석해 미북 협상 초상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아비갈 스판버거 민주당 하원 의원 질의에 북한은 가혹한 징벌적 제재와 압력이라는 매우 계산된 국제적 캠페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전임자들이 거듭 약속한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이 같은 압력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ope is that we can offer him the opportunity to be relieved of those pressures if he in fact does nothing more complicated than live up to the promises that he made.
또 협상의 역사가 증명하듯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과거에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also true that we have never had the kind of direct engagement with them that we now have and are hoping to restart at the working and negotiating level.
포드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이 두 나라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협력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준비 노력과 더불어 과거 소련의 미사일 해체, 리비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 시리아 화학 무기 파괴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위협 프로그램 제거를 중점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국 내 처음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간 비핵화 정의가 다른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는 테드 유호 공화당 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체적인 합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제시할 다양한 답안들에 대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Planning efforts have been devoted to trying to ensure that we are as ready as possible for a variety of different sorts of.
또 미국은 북한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IAEA가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을 늦췄냐는 스판버거 의원의 질의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이상의 약속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Has committed to a in effect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specifically and on long-range missile testing. There is no commitment.
한편 포드 차관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사업에 참여한 한국 원전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수출이 불가한지 묻는 민주당 브랜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 허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 so-called Part A10 authorization would be necessary in order for South Korea lawfully to export that technology to.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인 비전 2030 일환으로 향후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 첫 사업으로 올 연내 1,400MW급 원자로 2기 건설에 들어갔는데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원자력법 123조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군사적 용도로 핵을 활용할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국이 이를 원할 때는 미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드 차관보는 한국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한 원자로 설계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파이로 프로세싱에 2011년 미국이 반대한 이후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셔먼 의장의 질의에 모든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을 분리해 고속로에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확산 위험이 낮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인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며 일괄 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at's the problem for President Trump. Is what he, how can you get them to do things differently than they've done in the past? If you do the incremental approach, it always has the same result.
그레이엄 의원은 25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단계적 접근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은 원조만 받고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포함된 일괄 타결식 합의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denuclearize by condition, get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비핵화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 등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대북 경제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스 의원은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언했습니다.
That's not right. It is all or nothing. It's denuclearize or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합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비핵화 아니면 전무식이라는 겁니다. 이어 확실한 건 북한이 가고 있는 현재의 길은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s assured is that their current path is hurting their own people.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결이 사뭇 다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열린 군축 비확산 센터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서 단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만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방식을 추구한다면 비핵화의 과정으로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oing it in a way that still allows Kim Jong-un to do what he's doing right now, which is to test missiles.
그러면서 여전히 김정은이 실험을 통해 미사일을 완성하고 추가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용인하는 한편 대북 제재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까지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끝내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wants, they want us to ignore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는 단거리 미사일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parent lack of concern is really very worrying. I mean, it's clearly trying to politically downplay, but actually these are real. These are missiles which are landing, and it's very serious.
전직 국가 수장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로빈슨 전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반응은 명백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이뤄진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범한 실험이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은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도 실제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e note with alarm, for instance, report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revoking the U.S. signature to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불안한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고 현재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미국이 서명을 철회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여겨져야 할 핵실험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voking the U.S. signature to this treaty would send a worrying signal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nuclear testing may no longer be an unconditionally illegal act.
그럴 경우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를 폐기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계기로 삼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 believe it would be very dangerous for the U.S. to use the end of the INF treaty to deploy intermediate-range missiles in Asia.
로빈슨 대통령은 아시아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최악의 경우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 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 엘더스는 지난 2007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 로빈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직 수반급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엔 로빈슨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엘더스 회원 4명이 북한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지난 24, 25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이어 26, 27일에는 고위급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양국 간 다양한 주요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방협의체 KIDD 제16차 회의가 26일에서 2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정석환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4일에서 25일 이뤄진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수차례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앞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소미아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hope that Korea will make the decision to return to GSOMI before the deadline November 22nd.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양국 간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부영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VOA에 지소미아를 포함해 미한 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지난 6월에 나왔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측에서는 좀 굉장히 궁금했을 거고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인데 그런 게 아마 큰 차원에서 논의됐을 거고 두 번째로는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아마도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한미동맹 간에 어떤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이 또 한 꼭지로 논의가 됐을 것 같고
한편 미한 양국은 두 나라 군의 상호 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을 옹호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은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군이 선거 개입을 활동하는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사이버군 저역량 국가로 분류했는데 선거나 총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 주기 때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26일 공개한 세계 허위 정보 질서 2019년 조직적 소셜미디어 조작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사이버군 역량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저역량 국가로 약 200명 규모의 상설 부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7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3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동 전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정권적 선전 활동이나 선거 활동 비방 등 상대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는 국가로 분류됐는데 허위 정보를 생산해 여론 조작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입니다. 사이버군 고역량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최대 200만 명 규모의 상설 조직을 갖춘 중국이 꼽혔습니다. 또 중간 역량에는 쿠바와 영국 등이 포함됐고 한국은 최하위 역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의 국가기관이 아닌 최소 3개의 정치인 또는 정당기관이 20명 미만의 규모로 활동해왔지만 현재 더 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친정권적 선전활동, 상대에 대한 비방 등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0여 개국 사이버군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소셜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며 한국은 주로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해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지난 2년간 150% 증가한 70여 개로 늘어났고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꼽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웨이보 등 국내 소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여론조작 활동을 벌여왔지만 최근 해외 소셜 네트워크에도 눈을 돌려 지역적 패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엔 총회에는 총회 회부된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6개의 주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주로 제1위 위원회와 3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이현철 기자가 이들 위원회의 북한 관련 활동과 올해 토의 일정 등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총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핵 문제는 해마다 1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에는 미국과 북한 간 설전이 사라지고 북한을 겨냥한 강경한 발언이 크게 줄어드는 등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We are meeting in the context of enga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imed at holding North Korea to its.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북한이 만남을 갖고 있다며 전년도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해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내용의 결의안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세 건의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북핵 관련 결의안 등 올해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인권 문제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3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월 22일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present my next report in October. On the 22nd of October in New York, and I will make a strong poin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위원회는 또 11월 18일이나 19일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이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일본은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한다며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서 빠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해 경제와 금융, 개발을 담당하는 제2위원회에서 대북 제재로 주민들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이 미비하다며 제출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노동자 파견국으로 지목한 나라 중 절반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올 연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올 3월까지 이에 대한 중간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6일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2개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보고서 제출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국이 중간이행 보고서에 명시한 숫자를 집계한 결과 2017년 3월 이후 북한 해외 노동자 2만 3,200여 명이 귀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전체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카타르로, 카타르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471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쿠웨이트가 904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823명 순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에 비춰볼 때 현재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약 25%가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로 지목한 나라의 절반 이상이 아직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자 송환 현황이 담긴 중간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적도 기니 등 10개 나라로 3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고서 제출이 가장 저조합니다. 미국이 지목한 북한 노동자 파견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13개인데 적도 기니를 제외한 알제리, 앙골라, 세네갈, 나미비아 등 12개 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의료, IT 업계에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한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도 중간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미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의해 유일하게 지목된 우루과이 역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목한 또 다른 국가인 중국과 몽고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중간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세부 수치 등의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아 형식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연말까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VOA에 말했습니다. 식당에 많은 돈을 투자한 중국 대방들이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북한도 종업원들을 견습생 등으로 위장해 충분히 영업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천원을 올해 연말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100여 개로 추산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이 결의에 따라 연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북한 식당 영업에 관여했던 복수의 소식통은 26일 VOA에 모든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 A씨는 중국의 경우 식당 폐업 여부는 전적으로 현지 대방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정치적 배경이 좋은 대방들은 투자한 돈이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철수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연장을 하거나 뭐 계속 또 다른 구실을 잡아가지고 계속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 이제 식당 허가 안 한다 하면 뭐 학생 비자로 뭐 받든 뭐 실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A씨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은 대개 규모가 크고 실내 장식과 인원 수속비 등에 적어도 수십만에서 백만 달러가 투입되기 때문에 대방들은 차라리 10만 달러 정도 지역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도 지난 2003년부터 제재 대비에 차명계좌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수했다 다시 중국에 나오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2015년부터 기술 전습, 즉 견습을 구실로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해 외화벌이와 제재 회피 목적 등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게 그죠. 우리도 경제를 살리기를 위해서 애들을 기술, 이게 발전된 나라에 내보내서 우리 기술 배운다 이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예요. 우리 너희들 자꾸 제재하는 우리도 다 살려고 지금 기술 전습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냐 이거예요 지금. 네?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2015년부터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유엔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아 유학으로 나왔는데 왜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골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견습생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방식 등으로 수입을 입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 내 두 소식통은 지난달 VOA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이 금지되자 여행과 친인척 방문, 유학, 연수, 교육, 문화 교류 목적 등으로 비자를 받은 뒤 북한에 돌아갔다 나오는 방법으로 체류 기한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A씨는 해외 파견 식당은 정부 산하 여러 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은 7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성 소속으로 북한에서 재가와 식재료, 식당 사업을 주도하는 금컵 무역회사가 가장 많은 식당들을 독자 합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북한 당국이 해외 식당을 허용할 때 받는 납입금이 미리 정해져 있다며 해외 100여 개 식당을 통해 최대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죠? 내 생각에 1천만 달러는 번다고 봐야죠. 중국만 나오면. 그다음에 러시아 뭐 자가 그래도 따지면 제 생각인데 그죠? 못해도 그죠? 잘해서 2천만까지 나올 겁니다. 최대로 짜내서.
형편과 위치가 가장 좋은 베이징, 상하이의 북한 식당은 연간 최대 3~40만 달러를 벌 수 있지만 식당 지배인과 담당 회사 기관 관계자들도 중간에서 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실제로 바치는 납입금은 최대 20만 달러 정도란 겁니다. 또 다른 소식통 B씨 역시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식당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 모두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적고 노동자 통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대학생이 아니라 모두 23세 이하의 일반 여성들이라며 신분은 언제든 북한 당국에 의해 위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동남아시아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과 관계가 두터운 캄보디아는 예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캄보디아엔 현재 프놈펜의 세 곳 등 다섯 개 북한 식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일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중국 등 당사국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허용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유엔 결의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필리핀 의료진이 이달 평양에서 행동발달장애 진료법을 전수했습니다. 미국 구호단체의 후원으로 올해 완공되는 평양의학대학 내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연구소와 연계된 북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후원으로 3명의 필리핀 의료진이 이달 18일부터 평양의대에서 소아행동발달장애 진료법을 훈련했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평양의학대학 부속으로 건립하는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연구소는 올해 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의료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한 필리핀 의료진은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사, 소아행동발달장애 전문의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소아행동발달장애 전문의는 자폐증, 뇌성마비,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어린이 진단과 치료법을 북한 의사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치료할 때 여러 의료 과목을 동원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해 정형외과 의사 등도 훈련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평양의대 의료진 4명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방문해 발달장애 어린이 진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이때 평양의대와 국립필리핀대학 마닐라의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소아과, 재활의학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의대 의료진은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2015년 7월 필리핀 연수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홍콩, 2019년 8월 중국 상하이에서 행동발달장애 진료 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말 평양의대 산하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환자 치료 외에도 평양의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재활치료 전문의 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영아 1,000명당 3.3명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며 북한에도 약 3만에서 4만 명의 어린이 뇌성마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3년부터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연구소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연구소에 필요한 6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와 재활기기를 이달 북한으로 반입했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한국통일부에 선양 하나라는 사단법인으로도 등록돼 있으며 2008년부터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 타가소와 진료소를 건설하고 어린이 신발을 지원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만 900톤가량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 2천 톤 넘게 늘었는데 러시아의 공급량이 두 배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유류 공급량은 총 3만 91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약 24만 4,237배럴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48%에 해당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는 북한에 2만 3,313톤을 공급해 중국의 공급량인 7,600톤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두 나라의 올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올 상반기보다 12,189톤 적은 18,727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이유는 러시아 공급분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약 7,430톤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170톤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작년 상반기 11,3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는데 올해 공급량은 이보다 12,000톤이나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 결산은 약 두 달가량 지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은 매월 북한에 판매 또는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6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지난 7월 30일까지 완료했어야 했는데 약 두 달 늦게 보고한 겁니다. 상반기 공급량 외에 러시아의 7월 공급량과 중국의 7, 8월 공급량까지 합산할 경우 올해 현재까지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약 3만 6,700톤입니다. 약 28만 9,920배럴에 해당되는데 연간 한도의 57%에 이릅니다. 한편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이 지적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이미 연간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월 초 공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세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70차례에 걸친 불법 환적으로 최소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를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this year.
올해 북한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 추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가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numbers of escapees have dropped dramatically. It's not because situation has gotten better in North Korea. It's because Xi Jinping continues to help Kim Jong-un commit crimes against humanity by forcing North Koreans back. And we just saw
탈북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살기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시진핑이 지속적으로 탈북자를 북송함으로써 김정은이 인권 유린을 할 수 있게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 북한 자유연합 디펜스 포럼의 수잔 쇼티 대표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통신 CCTV 워싱턴 지구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We just saw the UN Secretary General's report that just came out. It talked about people who have been with interact.
숄트 대표는 UN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나왔다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접촉한 사람들과 한국 내 탈북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많은 경우 처형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잔 숄트 대표는 매년 9월 24일 중국 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9월 24일이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는 종교나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2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 난민을 죽이는 것을 멈추라, 탈북 난민을 구출하라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 행렬에는 일반 미국 시민과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인 인권운동가의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리즌 파워 이니셔티브스의 양지안 리 씨는 중국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나치라고 불렀습니다.
So that's why we come today here to protest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We call it China Nazi, Chanazi.
양 씨는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은 미국 시민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VOA에 독재자는 항상 함께 일한다며 중국 정부는 김 씨 정권 뒤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you know, dictators always come together. So that is why we have to unite. China is behind the Kim family. They support in politically, economically. Without,
워싱턴의 한인 민간단체 한미자유연맹의 김영철 씨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사망한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이 지난주 열렸다면서 탈북민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명시했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어떻게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두 딸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30대 미국인 여성은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VOA에 미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미국 학교도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시위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자들 가운데는 눈에 띄는 차림을 한 미국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의 학생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그림 리퍼 차림에 시진핑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썼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탈북자들을 죽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Well, it's basically the Grim Reaper who comes and takes away lives of people who were basically dead. And that's basically what he's doing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이 학생은 기후변화와 인종차별, 성차별 등에는 목소리를 내는 미국인들이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이는 미국의 가치와 대치되는 것이며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검은색 옷에 노란 헬멧을 쓴 미국인 학생들은 홍콩 사태의 시위자 차림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홍콩 시위 당시 시위자들을 체포한 홍콩 당국의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었다며 북한 정권을 돕고 있는 중국 정부에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위 참가자 가운데 탈북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중국 대사관 시위는 청원서 전달과 강제 북송당한 탈북자들을 기억하는 촛불 시위로 진행됐습니다. 아프리카 프레토리아, 미서부 로스앤젤레스, 멕시코 시티 중국 대사관에 같은 청원서가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는 쇼티 대표는 중국 대사관 문 앞을 지키는 경비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Oh, are you private security?
Yeah.
Oh, they hired you.
Yeah.
For private security.
Okay.
Okay. I was just going to introduce myself. We're just going to deliver a letter.
No, you're not allowed. I mean, on that side.
Okay.
경비 요원은 당신이 중국 정부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숄츠 대표는 중국 대사관이 사설 경비 요원을 고용해 자신들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며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에 지도자가 될 거라고 서명했지만 지금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hat are they doing to North Koreans now? We're asking them to just abide by this agreement. They don't want to face that they're killing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So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proceed to deliver.
시위대는 중국 대사관 앞에 촛불을 켜고 강제 복송당한 탈북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Kim Mi-hwa, 36. Park Young-soon, 35. Yoon Hee, 19. Kyung Hwa, 34. Hyun Dae-chul, 77. Lee Dong-sik, 17. Lee Ju-yung-sik.
빨간 오성 홍기가 걸린 중국 대사관을 향해 울려 퍼지는 이름들.
Young-gu, 40. Park Song-sil.
24쪽 분량의 명단에는 1997년 랴오닝성에서 체포된 이송남 씨, 2019년 5월 심양 근처에서 체포되고 북송될 위기에 처한 4명의 탈북자 등 천여 명의 탈북자들의 이름과 당시 나이, 체포 지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명단은 2002년부터 7개 탈북자 구출단체가 참여해 작성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해 7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시위는 중국 대사관 앞을 행진하는 시위대에 Amazing Grace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6년 9월 27일 제1회 IMF 총회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IMF는 인터내셔널 마너터리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한국말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부릅니다. IMF는 국제적인 통화협력과 금융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무역의 확대와 고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 그리고 전세계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IMF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구상이 됐습니다. 당시 참석한 44개 나라 대표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가져온 경쟁적인 평가절하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모색했고 1945년 IMF가 정식으로 창립됐습니다. IMF는 재화와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데 필요한 환율과 국제결제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998년 9월 27일 인터넷 검색 분야를 장악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이 창립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라는 말을 인터넷을 구글하다라는 말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우선 인터넷 주소창에 www.google.com을 치면 화면의 작은 창문 검색창이 뜹니다. 이 검색창에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 넣으면 무수히 많은 관련 사이트가 뜨게 되고 그 사이트들을 열어보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96년 당시 스탠퍼드 대학원생이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백러브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의 백링크에 관한 연구로 검색 엔진의 기초가 됐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회사의 이름을 구글이라고 정하고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구글은 영어 철자를 잘못 적은 실수에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검색 엔진을 개발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성장하는 검색 기술에 걸맞는 회사의 이름을 만들려고 고심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구골이었습니다. 구골은 수학용어로 10의 백승인데요.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 웹페이지를 모두 다 검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회사 이름을 구골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주소에 등록을 할 때 실수로 구골을 구글로 잘못 기입해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구글의 공식 주소가 구글, G-O-O-G-L-E, 구글.com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